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예배로 드리며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으로의 새로운 창조를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제는 주일, 곧 첫째 날인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예수님만 천국 안식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천국 안식을 누리며 안식일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제 지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 영광의 첫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 평강의 축복을 가지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이 이 첫째 주일에 자신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 주일의 현실이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주일을 맞이하고 이날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천국 평강의 현실을 누리고 맛보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누렸던 감격과 기쁨이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도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향해 라보니오라고 고백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확신으로 고백했던 도마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께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모든 감사와 찬송을 돌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영원한 천국 축복을 가지고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며 천국 교제를 나눠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도 돌이켜 라보니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기쁘게 고백하시며 천국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그 앞에는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29절까지는 의심 속에 있던 도마를 만나주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30절, 3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먼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서 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절망과 슬픔 속에서 통곡하며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문을 걸어 담그고 이 세상이 두려워 유대인들이 두려워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하며 의심과 불신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아직 완전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있었고요. 큰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던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죠.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 속에 있다는 거죠. 이들이 왜 이러한 모습이었죠? 이들에게 공통된 모습이 있었죠. 왜? 그들이 아직 누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부족한 믿음의 모습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의 현실과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도 어디에 쉽다여 살아가게 될까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도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어떻게 온전케 되었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주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들의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나요?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분의 예를 볼 수 있죠. 사도 바울.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그의 믿음이 어떻게 참믿음으로 바뀌게 되나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의 잘못된 믿음이 참믿음으로 바뀌고 이제 믿음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부활로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해결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과 슬픔과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저 이 생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 지옥 심판으로 가야 할 비참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도 죽었다가 그저 다시 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 즉 천국에 속한 완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도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복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완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결국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거죠. 그저 이 생을 위한 주님이라면, 그저 이 생을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의심과 불신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의 주님이 아니라 천국의 주님을 만나야 거기에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결이 있다는 거죠. 나의 두려움도, 내 슬픔과 절망도, 내 의심과 불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도 찾아와 만나주셨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도마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이 여러분도 찾아와 만나주셨습니까? 만나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교제 나눠주시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 주일 예배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무엇에도 빼앗길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서 천국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슬픔 속의 막달라 마리아였고 두려움 속의 제자들이었고 의심과 불신이 많았던 도마였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있는 이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만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주일 하루만큼은 다른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세상 슬픔도 근심 걱정도 두려움도 나의 의심과 불신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시며 천국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산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산 것처럼 그저 죽었다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다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고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 기업까지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할 우리의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슬퍼하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시며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하늘의 평강을 주셨고요.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이 도마의 믿음을 굳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신 천국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과 확신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때에 온전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현실도 죽음까지도 이기는 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굳게 되었을 때에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참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세상 때문에 믿는 믿음은 세상으로 인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만은 어떤 세상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도 바울, 극심한 고난 중에서 어떤 믿음으로 그 사망 선고와도 같은 고난을 이겨냈다고 하시나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걸 이겨냈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사형 선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도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나갔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권능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도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천국으로 옮겨주셨고 또 옮기실 것을 믿고 이기셨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잠시 이 땅에서 산 소망조차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며 결국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더욱 의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회복해 가시며 천국 생명으로 분명히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을 어떻게 설명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바로 그 첫 번째 주일 저녁 때, 일요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볼 것은 문을 다 닫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이 땅에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들어왔다 나갔다고 나갔다 하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 땅에서의 육신과는 다른 부활 영화의 몸, 천국에 속한 몸을 입고 계시다는 거죠. 이 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다시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몸이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영광의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천국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의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될 텐데 우리의 영도 영화에 이르고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영화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 다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몸, 다시는 죽음을 향해 가지 않는 몸,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몸,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바쳐지는 몸,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완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의 현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닮은 완전한 형상으로 천국 영화에 이르게 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분명한 소망이 우리를 더욱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지키게 하고요. 심서 예수님 닮아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을 더욱 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더욱 죄와 세상에서 지키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과 21절, 2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가장 먼저 주신 말씀,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걸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날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Shalom.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만 해도 세 번에 걸쳐 가장 처음 전하신 말씀이 이 평강이에요. 이 평강, 샬롬, 이 다른 구절에서는 또 평안, 화평, 평화, 화목으로도 번역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왜 이 평강을 전하실까요? 이 평강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가장 먼저 이 평강, 하늘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인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을 때도요, 이 평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있다가도 사라질 그러한 평안,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전쟁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평강 없는 삶을 가져온 모든 것들, 우리의 평강을 날마다 빼앗아가는 모든 죄와 세상의 두려움과 사망과 심판의 현실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무엇보다 전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되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그 천국의 참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을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먼저 알려주신 현실이 있었죠.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을 전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저와 여러분, 그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녀들로 받아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해 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현실이 기쁨, 의로움, 그리고 또 하나 평강이라고 하세요. 이 천국의 평강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시어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가장 먼저 이 천국의 평강을 전하시며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부활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평강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도들도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의 평강을 교회에 전하시며 그 서신을 보내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의 평강으로 인사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사, 예수님의 인사로 시작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전해주신 이 평강으로 우리도 예배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며 주님의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천국 평강의 현실을 그 인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담대히 이 평강을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 죄인들에게 이 평강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이 평강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평강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에서 20절에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바뀌고 있어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전에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즉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의 기쁨이 언제 회복돼요? 제자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주를 보고 주님을 보았을 때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보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사랑과 용서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성취하신 모든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천국 교제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 바라보고 교제를 나누시며 천국의 축복을 회복하시고요. 이 예배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예배를 통해서도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만나시고 교제 나누시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기쁨이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히 성취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지만 이따가도 또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마침내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그날이 곧 올 거고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주님을 기쁘게 바라보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일에 21절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도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를 깨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교제 나누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더욱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더욱 기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힘 넘버 165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낮지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를 나누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